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는 바 같이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재확산되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고비는 좀 넘긴 것 같아요. 다시 꺾어진다고는 하는데 또 걱정하는 것은 위중증 환자가 또 이렇게 또 많다고 하는 또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견뎌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접종해야 할 사랑의 백신은 자족하기를 배우기예요. 자족하기를 배우기.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우기. 예.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자족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많이 자족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십니까? 이 자족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겠지요. 그렇죠?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자족이라는 이 말은 사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사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죠. 사랑은 이해를 합니다. 사랑은 기다려줍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인들 사이도요. 우리 한비 자매하고 우리 결혼을 하겠지만 이번 주 토요일에 돌아오는 토요일에 이 연인들 사이에서도요 사랑이 있으면 1분 1초도 떨어지기 싫어서 결혼하잖아요. 아, 이제 보고 싶어서 잠시 잠깐 헤어져도 보고 싶어서 그래서 1분 1초도 헤어지기 싫어서 이렇게 떨어지기 싫어서 결혼하는데요. 죽고 못 살잖아요. 그런데 사랑에 식어도 죽고 못 살아요. 1분 1초를 같이 있기 싫어서 1분 1초도 같이 있기 싫어서 그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싫어요. 막 그래서 죽고 못 살아요. 똑같은 죽고 못 사는 상황이지만 사랑이 있을 때와 사랑이 없을 때에는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간의 일생을 가리켜서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일생을 가리켜서 울면서 태어나 불평하며 살다가 실망하며 죽는다. 예. 태어날 때 우는 거야 뭐 어떡하겠어요. 뭐 다 당연한 모습인 것 같아요. 태어날 때 우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불평하며 살다가 실망하며 죽는다. 참 그 적절한 예라고 생각해요. 예. 참 적절한 예. 인간의 일생을 보면 그래요.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울면서. 딱 울면서. 그러다가 불평하며 살다가 실망하며 죽는다. 우리가 왜 불평하며 삽니까? 왜 불평하며 살아요?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죠. 불만족하기 때문이죠.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사랑이 있으면 어때요? 사랑이 있으면 불만이 줄어들고 불평이 적어지고 원망이 소멸돼요. 놀랍죠? 너무도 놀라워요. 사랑이 없으면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해요. 아, 너무너무 가득해요. 그런데요, 사랑이 있으면 다 줄어들고 적어지고 소멸돼요. 그런 측면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접종해야 한 그 백신이 뭐냐? 사랑의 백신. 자족함을 배우는 거예요. 자족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접종해.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 재확산되면서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에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를 안 걸려야 되는데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에 걸려요. 그런데요, 좀 다른 것은 그 안에 저항력이 있어요.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은 저항력에서 혹이나 전염이 되더라도 견뎌요. 이겨요. 싸워서 버틴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백신 두 번째, 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오늘 말씀을 좀 보면요, 여러분들 이 성도들이 오늘날 이 성도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뽑으라면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제일 좋아했던, 성도들이 제일 좋아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좋아하는 말씀을 뽑으라면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어떤 말씀입니까? 한번 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듣기만 들어도 읽기만 읽어도 막 힘이 솟구칩니다. 막 힘이 솟구쳐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와, 이런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우리는 막 힘이 솟구쳐요.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멘입니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주저앉았을 때, 내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절망했을 때, 내가 낙망하고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이 말씀이요, 막 주먹이 불끈불끈 지어지고 야 지쳐있었던 낙심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막 솟아나고 뭔가 할 것만 같은 뭔가 기대감이 막 일어나는 이 말씀이요,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말씀을 좋아하는가? 좋아하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본질적 의미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깊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정말 내가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뭐 그런 말씀이겠는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그런 확실한 말씀이겠는가? 만약 그렇다면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다르단 말이에요. 안 그러세요? 신앙생활 수없이 해봤지만 경험한 게 뭐예요? 다 할 수 있는 것이 많았어요?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았어요?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았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틀린 거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내가 믿음 안에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데, 그런데 현실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었어요. 때로는 꺾이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려놓아야 될 때도 많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된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렇다면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 말씀은 틀린 거죠.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요, 이 말씀은요,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도대체 뭘까? 모든 것, 도대체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11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때로는요,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나의 믿음이 크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내가 환경 때문에, 나에게 찾아온 문제 때문에 내 믿음이 크게 흔들릴 때 있어요. 예, 아마 겪어보셨을 거예요. 내 믿음이.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실망하죠. 내 믿음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내 믿음이 이렇게 형편없는 것이었나? 아니, 이런 자잘한 문제 때문에, 이런 갈등의 어려움 때문에 도대체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실망을 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요, 저는 믿음만큼은 확실한 줄 알았어요. 어떤 상황이어도 저는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마음이 힘드니까요, 감정이 믿음을 지배하더라고요. 감정이 믿음을 지배해요. 와, 충격을 받았어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 여러분,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 뭐냐? 중심을 잡아주는 힘, 그것은 자족이에요. 자족.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자신의 처지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는 자족함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솔직히요, 우리가 평탄하고 먹고 살 때, 잘 먹고 살 때는 다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유, 다 주님의 은혜죠. 다 주님의 은혜죠. 내가 오늘 살아간 다 주님의 은혜죠. 다들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평탄할 때는 다들 이렇게 고백해요. 다 주님의 은혜죠. 그런데 막상 힘든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다 주님의 은혜죠 라는 얘기를 함부로 못해요. 사진 한 장 보죠. 모두가 은혜입니다. 이 글귀는요, 전라도 저 익산역 바로 도착하기 전에 그 기찻길 옆에 이렇게 붙여놓은 현수막입니다. 어디서요? 원불교에서요. 원불교에서 모두가 은혜입니다. 모든 종교가 은혜 열풍이에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막 열풍이 불어오는데 은혜 열풍이에요. 은혜 열풍. 여러분, 도대체 이들이 말하는 은혜는 뭘까요?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은혜는 도대체 뭘까요? 이들이 말하는 은혜를 가지면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착각해서는 안 돼요. 글자가 같다고 해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이들이 말하는 은혜는 가짜예요. 가짜예요. 지금 바울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형편 가운데 있어요? 그가 밝히죠. 11절 전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의 말 속에는 뭐냐면 지금 그가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해하지 말아라. 내가 이 궁핍한 가운데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일생은요, 고난과 어려움이 늘 함께했던 일생이었어요. 억울함도 많았고요. 모함도 많았고요. 정말 사도성까지도 의심받아가면서 사도성까지 부인을 당하고 막 교회에서 영적 권위를 다 무너뜨리게 되고 뭐 이런 막 이런 어려움들이 늘 함께했던 인생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어요. 정말 복음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으로 나아가서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어떻게 되죠? 옥에 갇히게 되고 죽을 만큼 매를 맞기도 하고 정말 죽을 만큼 매를 맞아요. 또 옥에 갇혀서 아주 그 괴로운 인생을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또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들마다 성도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 성도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죠? 가는 곳들마다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워요.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 당시는 더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날마다 교회 세우는 일에 막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으니까 얼마나 자신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 모아서 계속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 물질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늘 궁핍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넉넉하지 않아요. 늘 모자라요. 늘 핍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상황이에요. 외적인 공격도 끊이지 않았고 내부적인 공격도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내가 궁핍한 가운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지 말아라. 오해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낙심했다, 뭐 원망했다, 불평했다, 탄식했다 이런 이야기가 한 줄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한 줄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 정도 되면요 탄식이 나올 만합니다. 이 정도 되면 불평이 나올 만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제가 이렇게 가는 데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자꾸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도 생길 것 같고 불평도 생길 것 같고 또 성도들에 대한 어떤 미움의 마음도 있을 것 같고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뭐 정말 마음 상하는 일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평도 나올 수 있고 원망도 나올 수 있고 탄식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는 괜찮다, 참을 만하다, 감당할 만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왜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니까 원망, 불평, 또 신세 한탄, 불안과 초조가 아니라 자족이 있었던 거예요. 자족. 그게 늘 하던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정말 진솔하게 어떤 형편에도 자족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11절 하반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요 믿는 자도 믿음이 흔들리고요 또 감정의 믿음을 빼앗겨 버리기도 해요. 이럴 때일수록요 자족하기를 배우셔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요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감정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이럴 때일수록 자족하기를 배우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얘기합니다. 배웠노니. 바울은 어떤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양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 단 한 사람도 흔들린 이 없기를 원하고 넘어지는 이 없기를 바라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든지 믿음 잃지 않고 자족하고 살면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바꾸세요. 하나님 반드시 바꾸세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요. 질병을 건강으로 바꾸세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잃지 마세요. 믿음 저버리지 마세요. 끝까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함을 배우셔서 그래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견고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바꾸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모든 돌발된 상황에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저항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자족이란 말이죠. 예기치 않을 때에 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해요. 그때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지 못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농축된 정말 사랑으로 농축된 이 믿음을 막 활발하게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하지 못하고 그 환경의 상황에 빼앗겨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능력을 이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 능력이 뭐냐?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그 도대체 그게 뭐냐?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희로애락이 있어요. 그렇죠? 희로애락이 있어요. 슬플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죠. 실패할 때도 있으면 성공할 때도 있겠죠. 또 약할 때가 있으면 또 건강할 때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 인생이죠. 인생이죠. 또 힘들 때도 내일을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붙들고 살잖아요. 그래, 오늘은 내가 울지만 내일은 웃을 거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 공통점은 뭐냐? 여기서 공통점은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시험과 유혹거리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냐면 어떤 경우 내가 기쁠 때에도 내가 슬플 때에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시험과 유혹거리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슬픔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기쁨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해요. 내가 실패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성공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해요.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 무시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내가 건강의 질병의 문제 때문에 내가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건강할 때 믿음이 흔들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 뭐 질병에 걸렸을 때만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 일이 잘 풀릴 때도 정말 원하지 않게도 일이 잘 풀릴 때도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은 모든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꼭 접종해야 될 사랑의 백신, 자족함을 배우기.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배웠다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배웠다는 표현이 반복돼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하반절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얘기합니다. 이 표현이 그냥 쓰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분명히 의도적으로 배웠다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직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첫째, 배웠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죠? 누군가로부터 배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 가르쳐 준 이가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자족하는 것을 배웠어요.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도 냄새나고 더럽고 그런 막국간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도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정말 외롭게 힘겹게 어디 좀처럼 마음 둘 곳 없이 그렇게 정처 없이 정말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어요. 예수님의 죽음 장례를 치를 때도 역시 무덤을 준비해 놓지 못해서 남의 무덤을 빌려서 장례를 치러야 될 만큼 그렇게 참 보기에는 우리의 보기에는 궁핍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자족하는 삶을 사셨어요. 자족하는 삶.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이 메시지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분명히 그도 역시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억울하게 모함을 듣고 억울한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을 때에 그는 자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웬만한 평지풍파가 다가와도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웬만한 유혹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웬만한 시련이 다가와도 거뜬히 이겨냈어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이것을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로 두 번째 의미는 여기 배웠다는 말에는 그가 전에는 이 자족하는 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 그 몰랐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족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는 여러 번 실패했을 거예요. 또 어려움도 겪었겠죠. 또 흔들리는 마음도 있었겠죠. 믿음조차도 흔들리기도 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니.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는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경험을 통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지낼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게 된 거예요.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현실의 문제 때문에 믿음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배웠다는 거예요. 경험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험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프지만 힘들지만 억울하지만 견딜 때 참아낼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린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린 배우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린 이런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견디게 하는 힘, 참아내게 하는 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힘은 결국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배움은 계속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바라기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훈련을 기꺼이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의 항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접종한 것이 바로 자족하는 능력입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혹 내 뜻대로 안 되어도 믿음 잃지 않고 자족하는 능력입니다. 부자가 되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혹 가난할 때에도 믿음 잃지 않고 자족하게 하는 능력. 혹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하는 능력이 아니라 혹 실패해도 믿음 잃지 않고 자족하는 능력. 하나님 안에서 이 자족하는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불러도 배고픈 일을 생각해요. 내가 배불러도 배고픈 일을 생각해요. 배고파도 참고 견뎌요. 풍부해도 없는 자를 생각하고 궁핍해도 믿음의 배짱으로 견뎌나가요. 저는 우리 양정의 가족 식구들이 그런 실력, 그런 능력을 갖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13절 말씀을 다시 재해석, 본질적 의미로 돌아가서 재해석해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라면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느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비로소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렸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족하기를 배우기라는 사랑의 백신을 접종함으로 일상 속에서 자족의 비결,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현실을 받아들여 고독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스스로 그곳에서 만족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배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찬양하겠습니다.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애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내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주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동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 오셨습니까? 마치 요술램프 지니와 같이 내가 원하고 바라고 꿈꾸는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래서 때로는 실망도 하고 때로는 교만에 빠지지는 않았는지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믿음을 잃고 떠내려가지 않겠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형편에도 주님으로 만족할 줄 아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전혀 부족함이 없이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여러 가지 삶의 과정과 경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다듬으시고 더 성숙되게 하시어 천국의 꽃을 활짝 피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언젠가는 바울처럼 그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 안에서 모든 일에 항상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역사 하심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족하기를 배우는 사랑의 백신을 접종하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 나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